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의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라는 남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남한의 파주와 백령도에서 북한산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미 버지니아주가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라는 이름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를 폐기하면서 주변국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5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업평가 시험에서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패티김과 조영남이 노래합니다. 우리 사랑.
내가 빗속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당신이 눈길을 걷고 싶다면 나는 눈보라 되었네
내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수평선 되었고
당신이 별들을 보고 싶다면 나는 밤하늘 되었네
지금 내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수평선 되었고
당신이 별들을 보고 싶다면 나는 밤하늘 되었네
지금
우리에겐 사랑이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첫 순서입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번 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이었죠. 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긴장 국면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하루 앞서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네, 그러면 북한은 예정대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한국 해군 앞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측이 통보한 해상 사격 구역은 백령도 북쪽 7개 구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NLL 이남으로 사격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군도 이에 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낮 12시 15분쯤부터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두 50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했고요. 이 가운데 100여 발이 북방 한계선 남쪽 한국 측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대응 사격 차원에서 북방 한계선 이북으로 K9 자주포 30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마다 이맘쯤이면 서해 오도 어민들은 꽃게잡이철을 맞는데 이 같은 군사훈련으로 조업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그럴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만 해도 한국 해군과 해경은 북한이 해상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오자 오전 10시쯤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해 5도 일대 어장에 출항했던 40여 척의 어선은 모두 항구로 되돌아오거나 인근 항구로 피항했습니다. 또 서해 5도 해병대와 관공서는 북한이 해상 사격을 시작하자 12시 반쯤부터 주민들을 인근 대피소로 긴급히 이동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날 오전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을 출발한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 플라워호인데요. 북한의 사격 훈련이 시작된 직후 12시 반쯤 대청도에 비상 정박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인천에서 출항할 예정이었던 연평도행 여객선 플라잉 카페리호의 운항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북한의 해상 사격 훈련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은 이튿날 북한이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부와 국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에서는 척 헤이글 장관이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북한이 서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위험한 일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머리 하프 부대변인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든지 아니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서 국제사회에 합류하는 선택의 기류에 놓여 있는데도 불행히도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처럼 도발 행위에 나서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선 월터 샤프 전 미한 연합사령관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북한 정권이 내부 단결을 위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전면 통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부에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어떤가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네.
북한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군부에 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이 4차 핵실험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네.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비확산과 군축 담당 국장은 북한이 어떤 시점에 이르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태를 보여왔고 또 핵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날 백령도에서 무인기 한 대가 발견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해상 사격 훈련이 있은 뒤에 오후 4시를 조금 넘어서 백령도 사곶교회 인근 밭에서 무인 항공기 한 대를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의 관계당국은 북한이 각종 포탄을 발사한 직후 이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대남 정찰 목적의 북한 무인 항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네, 이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화제를 네. 바꿔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북한 매체들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잇따라 강한 어조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관영 매체를 내세워서 한국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 시정 잡배도 입에 담길 거래할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맞대응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뭐 공격,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며칠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체제 통일 시도라고 거듭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늘어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체제 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일식 흡수 통일은 북한에 절대 통할 수 없다면서 범죄적인 체제 통일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난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한 게 북한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원인의 하나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북한 핵의 포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또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라면서 북한을 거론하면서 심각한 우려 또는 반드시 폐기 이런 표현을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북한 영변에서 핵 관련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한 데 대해서는 실로 무지한 망발이라고까지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부분도 동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의 산모와 두 살까지의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펼치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픈 데를 찔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 북한의 비난 공세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드레스덴 연설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 초에 밝힌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할 실천 방안을 담은 로드맵, 그러니까 계획표 같은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질적인 두 체제의 단순 결합을 지향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을 거쳐서 통합된 한반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드레스덴 연설 비난에 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언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것을 자신들에 대한 비방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북한의 취약계층에 문제가 없으면 국제사회가 왜 지원을 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예, 이 드레스덴 구상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네. 실현이 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북한의 불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 측 입장에서는 5.24 제재 조치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약속해 주는 등 북한이 원하는 선물이 빠져서 불만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은 비난의 수위나 강도는 높지만 북한 매체들의 보도 형태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 대남기구의 공식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남북한의 공방 살펴봤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한국에서 발견된 무인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당국은 이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제작됐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죠?
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 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생산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은 무인기 부속품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두 곳에서 표기돼 있고 무인기가 북쪽에서 날아와서 서울 상공을 비행한 뒤 다시 북쪽으로 비행했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의 엔진 배터리에는 사용 중지 날짜 2014-625와 기용 날짜 2013-625라는 표기가 발견됐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날짜를 단어로 표기할 때 짱지읒 날짜라고 쓰는데 북한에서는 헛자음으로 그냥 날짜로 표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같은 기종입니까?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동체가 삼각형 모양이었고요. 이기통 휘발유 엔진에 캐논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동체가 원통형이고 4기통 휘발유 엔진에 니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 두 무인기의 항로는 추적이 됐습니까?
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S자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여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경기도 북부와 서울 상공에서 200장 가까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선 무인기의 출현에 따른 안보 불안이 조금 부풀려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추락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촬영한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군사 전술적으로는 별다른 위협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감시나 정찰 수단이 없는 북한이 궁여지책으로 저급한 수준의 소형 정찰용 비행체를 개발한 것이지 군사적으로 볼 때 유의미한 타격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한국군이 가진 기존의 레이더로는 소형 무인기를 포착해 탐지해내는 데 제한이 있어서 앞으로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부터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일부 선진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며 전문가들이 벌써 몇 개 제품들을 확인했고 조만간 그런 것을 구매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또 적어도 레이더의 도입과 함께 소형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30mm 복합 대공 화기 등의 확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수정이 부릅니다. 연인들의 이야기.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팝의 황제, 미국이 낳은 최고의 대중가수. 이쯤이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의 주인공은 미국의 팝가수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 전 세계를 통틀어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팝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게는 늘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전성기 시절인 지난 1982년에 스릴러라는 음반이 무려 1억 400만 장이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잭슨은 이 음반에 담긴 빌리진이라는 노래로 특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노래와 함께 문웍이라는 춤을 최초로 선보여 많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문웍은 영어로 달이라는 뜻의 문과 걷는다는 뜻의 워크가 합쳐진 말인데요. 마치 달 표면을 유영하듯이 미끄러지며 추는 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문웍은 잭슨의 상징이자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춤이 됐습니다. 잭슨은 5년 전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으면서 그를 따르는 팬들의 곁을 갑자기 떠났는데요. 최근 그의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음반 판매 회사인 소니 뮤직이 잭슨의 새 음반을 발매한다고 발표해 큰 화제를 모은 겁니다. 이 음반에는 모두 8곡이 수록되는데요. 이 잭슨이 생전에 만들었던 노래들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신곡들이라고 합니다. 음반을 판매하는 소니 뮤직 측은 음반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미리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3일 전 세계에서 일제히 판매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처럼 마이클 잭슨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인기가 서서히 떨어진 겁니다. 이후에 성추행 의혹이 재판에서 무죄로 밝혀지면서 꾸준히 활동을 벌였지만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잭슨은 화려했던 가수 생활에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결국 2009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5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제의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반도 주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가 동해와 일본해라는 이름을 함께 쓰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31일에 동해 병기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반도와 그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말하죠.
네.
그 영어로는 Sea of Japan. 주로 이제 일본 해로 표기를 해왔는데요. 이번 그 법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Sea of Japan, 일본 해와 그 다음에 East Sea, 이제 동해를 함께 쓰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발효되고 또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는 7월에 발효가 되는데요. 이제 이래서 이제 내년부터 버지니아 주내 그 모든 공립학교, 공립학교는 그 버지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주내 그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쓰는 것은 미국에서 버지니아 주가 최초입니다.
네, 이 법의 효력이 그렇다면 그 미국에서 최초로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법이 다른 미국 내 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네, 버지니아 주가 어떤 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네.
버지니아 주 인구는 한 8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인구 규모로는 미국 50개 주에서 12번째로 큰 주인데요.
네.
또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내 공립학교는 2천여 곳 정도가 되고요. 학생 수는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교과서는 그 학생들의 교육 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에 어떤 사실을 씻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버지니아 내 한인들이 특히 그 이번 그 동해 병기법을 적극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에 사는 그 한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모국의 바다 이름을 그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미국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존재와 영향력을 알리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 한인 단체들의 말입니다. 뉴저지와 같은 그 버지니아에 가까운 주들도 이번 동해 병기법과 비슷한 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미국 정부는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 정부는 일본 해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변화가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번 동해 병기법은 미국의 지방 정부인 그 버지니아 주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중앙정부, 즉 그 연방정부의 입장은 다른데요. 국무부가 지난 2월에 입장 표명을 한 게 있습니다. 지명은 미국 정부기관인 미국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해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의 표기는 하나로 통일해서 쓴다. 이게 이제 우리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지명위원회가 일본해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이 동해병기법이 법으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국의 정부는 그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그다음에 주, 카운티, 그리고 시 등으로 구성된 그 지방정부로 구분이 됩니다. 동해병기법은 버지니아 주에서 만든 법인데요. 버지니아 주의회가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논의를 했고 또 관련 법안을 성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주지사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결국 이 관련 법안을 이제 서명을 함으로써 정식 법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절차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이제 법이 탄생하려면은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그 한인들의 그 적극적이고도 아주 끈질긴 노력이 이번 그 동해 병기법을 탄생한 결과로 나타난 건데요. 물론 한국 정부가 측면 지원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입장을 취했고요.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이 법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주가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라는 이름을 함께 쓰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관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를 폐기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일본은 그 1967년에 무기 수출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세 가지 원칙은 공산권 국가나 그다음에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네.
그다음에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 이렇게 이제 대상을 명시해놓고 무기 수출을 금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그 1976년에는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금지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내각이 지난 1일에 이 원칙을 크게 바꿔서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근 50년 만에 무기 수출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도입이 된 거고요.
네.
새로운 원칙은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를 푼 건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또 구체적인 조치로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일본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번 조치도 이런 움직임의 하나다.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조치로 미국과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그렇지만 주변국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특히 예민한데요.
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이런 조치가 발표된 당일에 바로 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국 정부도 일본 조치가 나온 당일입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가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주변국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베 내각 등장 이후에 일본의 우경화 성향이 강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이 군사력을 늘려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아베 내각 등장 훨씬 이전부터 사실 추진해 왔던 사안입니다.
네.
아, 이번 조치로 그런데 이제 아베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 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일본이 중국과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등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무기 수출 원칙이 분쟁국에 대한 무기 수출은 여전히 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물자나 관련 기술의 수출도 구조 활동이나 운송 그리고 이제 뭐 지뢰 제거, 정찰 임무 이런 등으로 이제 국한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의 수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입장을 내놓았죠.
네, 미국은 그 일본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국들의 입장과 좀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일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학업평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인데요. 어떤 시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영어 이니셜로 PISA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영어 이니셜로 OECD라고 그러죠. OECD가 주관한 시험입니다. OECD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을 포함해서 34개 나라가 지금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은 2000년에 처음 치러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 3년마다 치러집니다.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평가 과목을 보면은 읽기와 수학, 과학 이렇게 됩니다. 지난 1일에 그 새로운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험에 실제로 그 참여한,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나라는 65개 나라입니다.
네,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의 그 성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조사 대상 65개 나라 전체를 보면은 중국 상하이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 그리고 이제 읽기 과목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걸 다시 또 이제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순위를 보면은
네.
한국이 수학에서 최고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과학과 읽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그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고요.
네.
미국은 수학에서 34개 OECD 회원국들 중에 2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제도를 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학업 성적이 사회에서 지위 향상이나
네.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학업 성적이.
네.
한 예를 들면은 상급 학급 진학의 학업 성적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력이 사회에서의 그 기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 전반도 교육을 아주 그 중시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학력과 사회에서 그 성공의 관계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제
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표준화된 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의 경우 표준화된 시험에 그 다른 유럽 국가들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건데요. 과목별 차이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PISA 시험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평가가 도입이 됐는데요. 미국 학생들은 읽기나 수학 등 과목에 비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험을 주관한 OECD는 미국 학생들은 독창적인 것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또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는 시도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네.
분석이나 추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직감 그리고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의 그늘 보내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